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먼저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부터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를 합니다. 제목 때문에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장에 이어져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넘어서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그곳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BC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 율법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을 때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야훼라는 의미를 주님께서는 신약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주님의 자기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섯 개의 이 에고 에이미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에고 에이미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앞에 있었던 여섯 개의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냥 표현한 것이라면 이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관계된 우리들을 규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들포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과는 다른 참포도나무이심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포도나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부이심을 밝히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간의 관계성과 의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즉 포도나무가 농부에게 의존적이듯 바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들판에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들판에 자라고 있는 벼를 보면은 그냥 자라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쌀나무가 자라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에는 농부의 손길과 팔길이 닿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논에 벼를 심기 이른 봄부터 농부는 소를 끌고 나가서 그 겨운에 얼어붙었던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겨운에 꼼짝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 얼어붙었던 땅이 제대로 좀 쉬기 위해서 농부가 갈아엎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살상 불어오면서 꽃향기가 코끝으로 스쳐질 때면 농부는 마치 큰일할 사람 보약 해먹이듯이 정성껏 준비했던 걸음을 치게 짊어지고 논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정성껏 준비했던 그 걸음을 퇴비를 그 논에다 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 농부는 다시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곳에다 물을 담아서는 모내기를 할 준비를 합니다. 벼를 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냥 예전에는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그냥 벼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근데 직파재배를 하면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직파재배를 할 경우에는 소출량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모판을 만들어서 그곳에다 정성스럽게 씨앗들을 뿌리고 벼씨를 뿌리고 한 뼘 정도 크기로 자라고 난 뒤에 그때에 옮겨 심기를 합니다. 일명 모내기입니다. 모를 내는 것이지요. 모내기를 할 때면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일손과 그리고 그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숨쉬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그냥 논으로 다 동원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내기 전에는 부죽갱이도 뛴다. 부죽갱이 아시지요? 예, 불 쑤실 때 하는 부죽갱이. 걔도 뛴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는 겁니다. 그 바쁜 농사철에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을 보라고 두 명을 보라고 저한테 빵까지 비싼 빵까지 해서 이렇게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빵만 먹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예,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바쁜 모내기가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농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또 더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말처럼 농부는 아침 저녁까지 수시로 그 논밭을 갑니다.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더운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서 호미를 들고 우리 그 피라고 하는 그 잡초 일명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하죠. 그것을 뽑아냅니다. 그 물론에 손을 담궈서 하다 보니 이 손이 부르트입니다. 그리고 이 호미자루가 미끄러져서 쭉쭉 흘러내립니다. 그때 농부는 지피나 흥급을 가지고 그 호미자루를 이렇게 동여매서는 끝까지 이 손에 군살이 벨 정도로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그렇게 논을 맵니다. 가물면 밤을 세워서 그 논에다 물을 들이고 그리고 홍수나 태풍이 올 때면 사판자로 들고 온몸으로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논으로 뛰쳐나갑니다. 시골교회에 있는 제 친구 아버지는 비가 몹시 쏟아지던 그날, 천둥이 치던 그날 논으로 뛰어나와서 그 벼가 물에 잠기지 않게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가셨다.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있는 쌀이기 때문에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쌀이기 때문에 그냥 해먹는 그 밥알 한알 한알에도 바로 이처럼 농부의 땀이 배어져 있습니다. 눈물이 배어져 있습니다. 희생이 배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책임지는 농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돌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 일구어 갑니다. 울타리를 쳐갑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농부라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가꾸는 이 농부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세족식 이후에 자리를 옮겨가시면서까지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늠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13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15장, 14장 3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15장의 이 말씀은 거기를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시기 전에 어느 포도밭 가에서 그 밤에 하셨던 말씀이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겨 돌아가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에 사랑했던 제자는 스승을 팔고 배반을 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마저도 도망을 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당신 가운데서 솟아나는 이 인간적인 비애와 섭섭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제자가 외면하고 배신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갈지라도 당신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막이 되시고 당신의 우리 되어주신다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 참 귀한 분이 제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문자의 일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할 때 사람들은 더 멀리 갑니다. 안전할 때 비로소 위험을 감수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돌아올 집이 있는 오지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이 고통이 아니며 혹 비참함도 아픔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뛰어가다가도 뒤돌아 엄마가 자기를 빙그레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한 뒤 다시 더 멀리 뛰어갑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면 곧 두려움이요 멈춤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의 발걸음은 처절한 투쟁이요 벗어야 할 무거운 짐이요 수고로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사회는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의 발걸음 같습니다. 안전망이 허물어져 처절한 투쟁과 비참한 포기만이 무성하여 아우성과 비명 가득한 어두운 숲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빛이 납니다. 안전한 아이는 얼굴에 광채가 깃듭니다. 안전한 사회는 관용과 배려가 깃듭니다. 안전한 사회는 관용과 배려가 거리마다 소리치며 울려납니다. 안전함은 나태가 아니라 깊은 힘이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거리는 그럼 나로 인해서 숨쉴만 하고 관용과 배려가 넘쳐나는가? 내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안전함을 누리며 그 안전함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그 모험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주님께서 가지 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전판, 돌아갈 생명의 집이 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바로 그 귀한 회복의 가치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얼굴에 난감해하거나 아니면 당황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 이상한 말씀을 읽으시고 아무도 왜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한동안 이 말씀 때문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버리신다는 이 아버지 농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돌보는 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농부라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까? 안전판이 되신다면서 돌아갈 생명의 집이 되신다면서 어떻게 가지를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 좋게 자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어야지. 우리 지금까지 열매 다 맺고 왔습니까? 못 맺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잘려버렸어야 됩니까? 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그거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유대인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해서 농부에게 제거되는 가지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농부의 처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지입니까? 나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크다고 내버려 두고 힘없는 가지라고 잘라버리신다. 그러면 정당한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허망한 세상을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멀리 멀리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모험을 하고 그리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순례자로 여행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렇게 보니 초반부터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저는 참 많이 고민하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헬라어 원문을 15장 2절의 이 헬라어 원문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다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이로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성경 대부분 그리고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아이로를 제거하다라고 의심 없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나오는데 1번 뜻과 2번 뜻은 들어 올려주다라는 이 영어 단어 lift up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 대부분 번역되어 있는 자르다라는 cut off, remove 이 뜻은 세 번째 뜻에 속합니다. 일례로 아이로가 쓰여진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의 이 지고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들어올리다, 십자가를 들어올리다는 이 아이로가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들고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러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거하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들어올리다, 이 리프트업으로 바꾸어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주십니다. 이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농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의미와 이제 상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어올리다는 단어를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2008년도 터키 동부 지역을 순례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터키 동부 지역의 기후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형과 땅 이런 부분들도 거의 박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높은 산길을 꼬불꼬불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포도밭 풍경에 저는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봤던 포도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밭 하면 어떤 풍경이 연상이 되십니까? 쭉 이렇게 네 대가 올라오고 크게 어른 키 정도만큼 올라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지주들이 콘크리트든지 아니면 쇠든지 나무든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길게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향해 타고 포도 등굴이 이렇게 울창하게 잎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포도들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터키에서 봤던 그 풍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포도가 전부 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거의 땅바닥에 이렇게 달리듯이 누워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포도를 저렇게 가꿀까?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 포도가 포도나무를 길게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포도나무는 땅바닥에 붙어있는 겁니다. 일교차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뜨거운 낮이 되고 그리고 차가운 그 밤이 지나면 새벽에 뭐가 맺힙니까? 그렇습니다.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을 받아먹고 포도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가 거의 땅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포도가지가 땅바닥에 붙어서 큰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 능쿨이 붙어서 기어기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포도뿌리에, 포도줄기에 그 밑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참고로 포도 증식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는 가지를 잘라서 겨우 내내 꽂아놓으면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옮겨 심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증시법은 휘무지입니다. 가지를 그대로 흙을 덮어놓으면 그 덮여진 부분에서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나면 잘라서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일명 휘무지입니다. 자, 그러면 땅바닥에 기다가 흙이 닿은 부분에서 뿌리가 납니다. 어떤 효과입니까? 휘무지 효과입니다. 이 휘무지 효과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 가지가 본체로부터 본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려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었던 그 연약한 가지로 양분을 빨아들이려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빈약해집니다. 그 빈약한 속에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몹쓸 가지 그러면서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제가 봤던 그 터키에서의 그 농부는 이러했습니다. 그다란 돌을 가지고 와서 포도나무 아래쪽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뿌리가 있던 그 가지를 뿌리를 뜯으면서 그 돌멩이 위에 올려놓아 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떼어내면서 들어 올려주어서 뿌리로부터 융숭한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농부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농부,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로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가지를 위해서 당신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이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 없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은데도 혼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 언젠가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거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도 복음과는 멀리 떨어진 생각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향해서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뜯어내시면서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 생명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가지인데 주님께서 쉽게 잘라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땡볕 아래 허리를 굽혀서 돌멩이를 옮기셔서는 연약한 뿌리를 뜯어내시면서 그 위에 올려놓아 주신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의로 버텨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자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뜯겨져 날 때에 뜯어지는 아픔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 올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서 뜯겨져 나오는 그 아픔이 나무 가운데, 가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뜯어 올려주시는 이 아버지의 손길은 한편으로 사랑의 징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한편으로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속성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탱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잎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가지는 결국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잔가지를 뜯으시면서 아이로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는 총 세 가지 스타일의 포도가지가 등장합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가지가 바로 첫 번째 스타일의 가지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의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일단 들여올려진 아이로 된 이후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잎도 무성하고 그리고 무성한 잎 사이로 몇 개의 포도송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지에 대해 농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곁가지, 잔가지를 잘라내어서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양화진 묘원을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오른쪽에 긴 그 담벼락 가운데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머루포도나무 덩굴이 있습니다. 2011년도 이맘때에 그 덩굴 가운데, 포도 덩굴 가운데 수많은 그 포도, 그러니까 머루포도는 포도송이가 아주 잡니다. 그 머루포도들이 잔뜩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가서 자세히 보니 그 담벼락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마저도 듬성듬성하게 열매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작년 겨울에 가지치기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거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1년생 된 가지였으면 꽃송이가 두세 개 정도 나와서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결과모지라고 하는 2년생 된 이상 된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생 된 가지가 다 꽃눈이 진다고 해서 다 내버려 두면 다음 해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년에 결과모지가 될 그 1년생 된 가지를 적절하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내년에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가지치기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그 기드론 골짜기를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가실 때에 문득 그 포도나무 사이로 덩굴 사이로 보이는 그 하나의 열매를 보이시면서 그 가지를 드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봐라,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를 아무리 무성한 잎으로 넝쿨이 보기 좋게 그렇게 있더라도 그 가지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2번 스타일의 가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들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제가 봐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이분이 지난달에 인사위원회 발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아들 원희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 바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곧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원희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에 집사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눈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신대로, 안 좋은 대로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 되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 같아. 다음 날 한국에서부터 인사과에서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전화 들으면은 굉장히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그 인사과에 제일 낮은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요거들 먹을 각오하고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들 먹을 각오하고 전화했던 그분이 오히려 놀랬다고 그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역시나 훨씬 더 안 좋은 대로 전쟁이 있고 지금 안정되지 않는 중동의 어느 나라로 가게 되셨는데도 이 밑에서부터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왜요? 집사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너보다 원인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사님의 생애 가지를 잡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가지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으로 하여금 훨씬 더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저는 그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귀하신 교우님들, 이 집사님의 생애 가지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생애 가지만 잡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애 가지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생애 가지를 잡으시고 우리 건강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지를 잡으시고 우리의 직장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생애 가지를 잡으시며 이것이 가지치기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가지치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고 반항하면서 거부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타협하거나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당하는, 잘려져 나가는 그 아픔에서 떼어내어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포도 몇 송이 맺은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 열매 맺었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2번 스타일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보다 널 더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좀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그래요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즉 3번 스타일로 열매 맺고 있는 우리의 가지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3번 스타일의 가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번 스타일의 이 가지의 특징은 예,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거하다라는 동사를 우리 볼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몇 개 있습니까? 네, 두 개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몇 개 있습니까? 네, 두 개 있습니다. 9절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두 개 있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이 짧은 구절 속에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라는 이 동사가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겁니다. 니들이 제자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열매 맺는 삶? 그 맞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거해야 돼. 거하는 삶, 이 동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너희는 이런 풍성한 3번 스타일의 가지가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와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본체가 있습니다. 가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지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체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길게 길게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왜 뿌리를 길게 길게 뻗고 있습니까?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가지를 위해서 땅바닥 그 컴컴한 그 돌멩이 사이를 연약한 뿌리가 파고파고 듭니다. 그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려준 그 영양분을 그리고 밤사이에 맺혔던 툭 떨어지는 그 이슬을 받아서 가지에 열매에 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둠 속 가운데 뻗어갑니다. 모아서는 온 힘을 다해 가지를 향해서 보내줍니다. 그 힘을 받고 가지는 힘을 가지고 열매를 키워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열매와 나무 사이에 가장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상태가 어떠냐, 나무하고 붙어져 있는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의 좋고 나쁨,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의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의 목적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즉 이 나무를 스스로 버리고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에 가지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 용도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뭡니까? 본래 목적이 열매인데 뭐로 쓰여진다는 겁니까? 불쑤시개로, 네, 뗄감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그 주님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용도 폐기 된다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해 가다 라디오 가운데서 이런 이상한 CF가 들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왔다. 상대를 나온데도 상대를 안 해준다. 법대를 나온데도 마음대로 산다. 아마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다르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빗댄 그런 CF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법대를 나온데도 법대로 안 살고 마음대로 산다는 이 말씀이 푹 머리를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즉 진정한 3번 스타일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유익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 말씀 이 정도 말씀이면 우리 아멘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아마 제가 부흥 강사나 됐으면 이랬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조금 썰렁합니다. 첫째 유익은 어떠하든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구합니다. 뭘 구하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영양분 구하지 않습니까? 수분 구하지 않습니까? 왜 구합니까? 예, 일단은 살려고 구합니다. 살아야 일이 나기 때문에 살려고 구합니다. 그리고 살고 난 뒤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렇다면 정답 보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 된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마음대로 구해라. 예, 마음대로 구합니다. 그런데 뭘 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삶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헛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 진리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진리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이거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오용해 왔습니까? 얼마나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이 말씀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크리스천들이 풍성한 열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거할 때의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8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원문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본래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 된 것이 입증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말 어순은 번역대로 하면은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뭡니까? 되면 이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문의 순서를 본래대로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해서 증명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이 증명이 될 때, 그때에, 아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것을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 또는 전도 많이 하는 행위, 즉 이런 두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늘 이런 말씀 앞에 서면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찔립니다. 정말 봉사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한 본질은 이 두행이 아니라 빙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거하면 나무의 속성을 꼭 닮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뭘 맺습니까? 포도나무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과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열매, 그 사과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주님 나무 되시는 그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그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백휼을 돌리든,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음식을 만들든, 무슨 일을 하든 그 곳에서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하건 그곳에서 주님을 꼭 닮은 것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이 사랑을 맺어가듯이 우리 역시도 제자된 주님이, 제자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꼭 닮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럴덴 구시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가 그의 책 마지막 16장 최고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이 챕터 중간에서 이런 말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당부한다. 당신의 어린 딸들을 사랑하라. 특히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물론 부모치고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변종들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내 몸으로 아파가면서 내가 낳은 자식이야?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눈치껴들고 이렇게 대들면서 나를 이렇게 키 좀 컸다고 무시할 수 있나? 제발 좀 질풍노도의 시기, 이 시기만이라도 내다버려가지고 누가 대신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을 할 때에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자애롭고 자비롭고 이해심 많고 인내심 많은 이런 아버지가 그 딸 옆에서 같이 그 시기를 겪어가주면 이 딸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성인기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친절, 상냥, 자비, 사려, 이해심, 그리고 기다려줌, 인내심, 이런 사랑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있으시면,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런 아버지 사셨죠? 예. 정말 생존에 너무너무 어려우셨기 때문에 자식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바깥으로 그냥 다니시는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아버지고 되지도 못하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지그지글러는 정신의학자 로스 캠벨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상에서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부재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이 자신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확인했다. 관계가 깨어진 사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약이 조건이 난무하고 질책과 원망과 그 울음소리가 창창한 이 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당신의 그 기쁨이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질적 기쁨이 이 부서지고 조각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회복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흘러가서 이 메마른 가지, 메마른 거리, 부서진 이 사회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그리고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소호 푸어에 이어서 에듀 푸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난함, 그 가난함이 푸어가 우리의 발을 잡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교우님들, 교우님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누구를 의지해 오늘도 교우님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교우님들은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누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 안에 거하는 이런 주님을 꼭 닮은, 그래서 주님을 꼭 닮은 열매를 맺는 이런 스타일의 제자를 이 밤 찾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전한 울타리와 돌아갈 집이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제 힘으로 살아보긴 어렵다고 척박한 땅에 빈약한 뿌리를 내리는 교만과 아집이 있지만 허리를 굽혀 아이로 해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포도송이 몇 개 맺었다고 자만하던 우리 생의 가지를 일일이 잡으신 채 수고의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아버지의 자상함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지를 들어주시고 깨끗해 해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더더욱 아버지의 이 열심과 인내로 주님을 꼭 닮은 열매 맺는 포도가지로 화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한껏 머금은 행복한 포도가지로 주님 안에 늘 거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